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칠 것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기억하고 저희도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터인데,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제가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은혜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제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함께 하는 말씀은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발을 끌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뭇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전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중간 목소리가 안 나서 좀 소리를 지를 거예요.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설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처음에 저 사람을 전혀 모르던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보다 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태도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이 사람에겐 사실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라고 인지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그 사람의 다른 측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런 사람으로서 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재미있고 깊이 있고 따뜻하며 헌신적인 사람. 전 이런 사람이 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깊이가 있어요. 삶에 대한 성찰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자기의 사명이나 삶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상적인 사람을 설정을 해봅시다. 전 이런 사람 좋아하니까.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랑 관계에 나가는데 아, 저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네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재밌게 만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날 때 계속 농담하고 장난치고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지냅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아, 얘랑 놀면 참 좋아 라는 시간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럼 10년을 만나도 이 사람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점도 생기겠죠. 이 친구 되게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친구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배우는 게 있네. 그래서 뭔가 무거운 주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뭔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그 주제를 갖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는 거죠. 아, 이 친구는 깊이가 있어. 이 친구는 깊이가 있어. 그렇게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깊이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이랑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나한테 되게 큰 선물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재미있고 깊이 있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내게 제일 큰 선물일 수 있고 사실 그 사람도 그 전반적인 면에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냥 재밌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 진지한 얘기는 아예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정서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이라는 선물을 받고도 나는 되게 조금밖에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진 않아요. 더 알면 더 나쁜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좋은 면 한쪽 알고 지내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사람. 알고 보면. 사람 얘기하자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하나님을 처음 알고 싶을 때는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여. 그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다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딱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거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아, 이렇게 위로가 되네. 그 하나님이랑 10년 동안 뭐만 해요? 정서적인 관계만 맺죠. 힘들 때 찾아가는 관계. 내가 마음이 지쳤을 때 쉬러 가는 곳. 하나님은 그것보다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측면이 있는 분인데 나 하나님이 그냥 나에겐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그 외에는 사실 별로 소통할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헷갈릴 때 찾아가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를 때 하면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땐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인도자,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가르치는 분 이렇게 때문에 가면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한 측면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가장 많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있어. 어, 하나님 진짜 있네.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끝. 하나님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미 그것만 인정이 됐으면 신앙을 다 가진 것처럼. 근데 하나님 있다는 걸 아는 게 사실 죽을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크게 관계가 없어지겠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세해 주세요. 이건 하나만 알면 이걸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셨어요. 이것만 알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장난을 치겠나, 일상을 얘기를 하겠나, 소소한 걸 물어보겠나, 삶을 공유하겠나. 그렇죠? 영혼 구원은 받은 거고 일상적인 접촉면이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서 멈춰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쪽 면만 안 다음에 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 하나님과만 10년째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광대하시단 말이에요. 광대하시다는 게 무슨 그냥 하늘에서 날개 펼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엄청 커, 키 커, 넓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배워가고 겪어가고 겪어가도 내가 그 깊이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알아가려고 함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인 사이에도요 어, 얘는 어땠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규정해버리잖아요. 그건 관계가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측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요 그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을 깊게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부모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내가 내일 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어, 얘는 이런 애야 라고 규정해버려요. 그럼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부모들은요 자기가 자기 애를 안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부모가 아는 그 아이의 모습이 없나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엉뚱한 걸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죠. 더 자세히 살피어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어 들여다봐야지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알 수 있어요. 느끼시죠?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대충대충 알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짜 한쪽만 알아. 사실 몰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쟤는 나를 대충 알아. 쟤는 나를 한쪽만 알아. 원래 한쪽만 아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넌 왜 그러니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넌 왜 그러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 그럼 넌 왜 그러니? 라고 해야 되는데 넌 왜 그러니? 라고 하죠.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면 넌 왜 그러니?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넌 왜 그러니? 라고 해요. 왜? 내가 얘를 아는데 내 아는 방식 외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신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오늘 일곱 교회 얘기의 마무리인데요.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로 시작하죠. 일곱 별을 들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날선 검을 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닫으면 열 사람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일곱 교회에게 뭘 얘기하세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요? 그 교회의 중심 문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그런 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곱 금초태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내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내가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께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건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 교회의 숙제는 왜 생겨요? 그 교회의 숙제는 그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 부분에 숙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고 깊게 알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갈 수 있다는 걸 사실 일곱 교회에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일곱 주 동안, 여덟 주 동안 공부했던 이 본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가 어렵죠. 왜? 계시록의 화법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글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림이에요. 계시록은 그림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 안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옛날 그림은 보겠는데 요즘 그림은 잘 못 봐요. 가서 보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건. 옛날 건 뭔 줄 알겠는데. 뭔 줄 알겠으면요. 글보다 그림이 더 명확하게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화상의 표정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보여주는 이미지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그 그림이 나한테 확 전달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글보다 되게 더 디테일하기도 해요. 단회적이면서 명확해요. 그 사람 마음으로 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림을 볼 줄만 알면요. 그 그림이 나에게 확 다가오고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한테 정리시켜요. 근데 내가 그림을 볼 줄 모르면 세상 지루한 데가 거기죠. 뭐야 이게. 이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뭘 그렸다고? 뭐 이렇게. 옛날에 무슨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무슨 현대미술관 갔는데 이쪽에는 사탕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고 이쪽에는 사탕 껍데기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고 하나씩 까서 엿다가 노래요. 그리고 그중에 제목이 라이프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아 사탕을 까고 놓고 라이프라고? 와 근데 난 거기 나는 잘 몰라서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난 거기서 너 되게 쉽게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나는 이렇게 캠퍼스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좋거든. 그럼 되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치 미술이고 아이디어 그럼 너는 그래 사탕을 쌓아놓자라고 생각한다면 사탕을 사고 엿다 갖다 놓고 넌 작품을 했구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으시겠다. 편하고 부러워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현대미술을 접할 감각은 나한테 없으니까. 그림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그 감각이 없잖아요. 세상 지루한 데가 여기. 그 감각이 있잖아요. 훨씬 쉬운 내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니까 그걸로 해볼까요? 문을 닫으면 열 잡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죠. 그림이 확 오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마지막 권이잖아요. 66권 중에 66번째 책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언제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 했죠. 이미 우리가 열 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 정복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왕조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구나라고 성경에서 계속 보여줘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마지막에 그림으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성경 한 권을 쭉 읽어오다가 그래 하나님은 그러셔 역사의 주관자시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셔 그래 하나님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의 주관자야 라는 그림을 딱 갖게 되겠죠. 그럼 그 그림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스토리를 다 떠올리지 않아도 그 그림 하나를 딱 떠올리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앞길이 닫혀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방향을 원하신다고 믿으면 이게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그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홉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 아홉 장의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시고 아 하나님 이런 아홉 가지 모습 크게는 세 가지 모습 물론 그보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모습이 있으시지만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 일곱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이 아홉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10여 분 동안 들어왔던 그 설교가 그 중심이 여러분한테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그 한 장 한 장씩을 펴보시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 하나님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 혹은 결단 가운데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맨 첫 번째. 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맨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흰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이요. 뻔해요. 이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은 주로 흰색을 입어요. 그렇죠? 그래요? 성경에서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그래. 성경의 트렌드는 화이트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흰옷이 뭡니까? 뭐 전형적인 예화예요. 흰옷은 선하다는 거예요. 검은색은 악하다는 거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딱딱한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맞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맞다는 거 안 믿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장님처럼 생각해요. 과장님이 옳죠. 과장이니까. 하지만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맞아. 내가 직급을 너무 작게 했니? 사장으로 할까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나? 좀 높아? 사장님. 사장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거니까. 하지만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평가해요. 왜 저건 저런 식으로 하지? 라는 식으로 바라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할래. 나라면 저렇게 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게 더 맞아.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지. 왜? 힘은 제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해요. 내 견해를 설득하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다면 하나님 왜 틀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틀려요. 왜? 그럼 제가 불편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려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다를 때는요. 내 쪽이 틀린 거예요. 그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문제 푸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수학문제 3번 풀었어요. 나는 맞다고 확신하고 풀었어요. 그리고 답을 4번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누가 빨간색으로 X를 쳤어요. 선생님이. 틀렸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내 풀이가 맞다라고 설득합니까? 이게 왜 4번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왜 틀렸지라고 보죠. 왜? 저가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걸 아니까. 저는 선생이고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다 맞아본 적 없는 아니 사실 매번 굉장히 여러 개가 틀리는 학생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이 문제가 틀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서 따져요? 아니죠. 다시 풀어보죠.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 풀었는지, 어디 계산을 잘못했는지, 왜 4번이 아니라 3번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풀어보죠. 그리고 그게 3번이 맞다는 걸 알면, 아,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고 배우죠. 그게 흰옷을 입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답이 4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3번이래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4번이래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3번인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 이 부분을 제가 잘못 풀었군요. 저는 그런 공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방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제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군요. 그래서 3번이구나. 그렇게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줄 알게 되면 거기서 내 인생에 또 하나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또 틀렸던 12번 문제를 해법을 들면 또 그 부분이 풀려나가고, 20번 문제 해법을 들면 또 그 부분이 풀려나가서 내가 내 인생의 답을 60점만 갖고 있던 사람이 70점, 80점, 90점, 100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어떻게 답을 내야 하는지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흰옷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위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얘는 좀 자신감이 있는 친구. 두 번째, 좀 소극적인 성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이 맞는데, 근데 제 입장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제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사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희다는 건 믿는 듯 하지만 뭘 안 믿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내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견해가 있고 내 포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고, 내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고, 내가 요즘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고, 하나님이 몰라서 무대뽀로 나한테 정답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른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 여러분 감정선이 어떠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뭐가 여러분들의 문제인지, 뭐가 여러분들의 장점인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뭘 할 수 없는지, 여러분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뭘 할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린 그걸 잘 몰라요. 못할 줄 아는데 되는 게 있고요,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할 줄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는 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날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우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연결되죠. 이분이 흰옷을 입고 계세요. 의로우신 그분이 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했던 얘기 결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쵸? 그게 뭐예요?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그가 맞고 그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섞으면,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뭐가 아니고 뭐가 틀린 건지 그가 나에게 가르치시는 걸 내가 들을 자세가 되는 게 날선 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는 게 맞는 거고, 여섯 번 잘라야 되려면 잘라야 되는 거고, 여섯 번 자르지 말라고 그러면 안 잘라야 되는 거고, 난 이거 다 잘라내고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를 안 잘라요. 난 저기를 잘라내기 싫은데 하나님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배울 마음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흰옷을 입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입다는 걸 믿으면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날선검을 갖고 계시는 것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의로우시고 흰옷을 입고 계시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신다. 내가 이 문제 이제까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해법을 다시 배울 거다. 그럼 다음부터 난 이런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다. 그렇죠, 수학 선생님. 틀렸던 문제를 배워야 안 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르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가르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흰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으며 좌우에 날성공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쓰이겠습니까? 이 그림 한 이 세 장의 카드를 들고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겠죠. 이게 그림이라는 걸 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걸 잘 모르시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간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별 일곱 개 들고 촛대사 이렇게 왔다 갔다 흰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금띠 띄고 근데 막 입에서 칼 나오고 눈에 막 불 나고 발 시뻘겋게 달궈져서 별 일곱 개를 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금도 돌아다니신대요. 아, 마주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 하나하나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이상해져.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흰옷,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그 날선 건강 같은 말씀. 이게 세 가지가 한계가 되죠. 그럼 네 번째,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뭐예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함께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 우리랑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내쫓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다 좋아하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환난당하고 공고한 서머나 교회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많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환경의 좋음이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나쁨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다윗이 패배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이 감옥에 안 왔나 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옥중에 갇힐 때에도 함께 하셔서 때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릴 때가 아니라면 그 옥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워지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제대로 해야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그 순간에서 함께하세요. 여러분들이 뻘짓하고 있는 그 순간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격려하며 돌아오길 바라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님을 내쫓아도 그 문 밖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함께하세요. 내가 잘못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예민쟁이어서 까탈스럽게 죄가 들어왔어. 내가 이 집에는 못 살겠다. 죄를 치우면 날 다시 불러라. 우리는 죄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까다로운 약간 결벽증.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큰 죄도 아닌데 그럼 죄와 나는 함께했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되게 잘 살 때는 함께해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하면 가버리시는 분처럼 청소 끝나면 오라고 얘기하시는 분처럼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죄로 완전히 더럽혀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뭡니까? 수용이에요. 수용. 하나님은 수용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많은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할 때 죄책감에 빠지죠. 거리감을 느끼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맞는다고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만 그걸 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하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 중에 70%는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 처음 해본 거야? 거짓말 하지 마요. 여러 번 해봐서 여러 번 후회하고 오늘 또 하는 거잖아.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70% 이상이 내가 알고도 하는 거. 왜? 그 알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계속 가르치기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그걸 잘 못하는 나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워하는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야, 힘내. 아 그래. 너도 어렵겠다. 이렇게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금띠를 띄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금띠는 뭐예요? 변함없는 신분이에요. 황금은 변함없는 띠는 신분. 이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신분은 뭡니까? 구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세요? 변함없는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큰 죄와 작은 죄에서 여러분들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죄에서 구하세요. 맞는데 하지 못하는 게 다 죄잖아요. 삶에서는 큰 죄도 있지만 작은 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큰 죄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이기성, 무정한 마음, 자만함 이런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녁에서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하는 실수, 관계적인 죄의 습관들, 업무적인 죄의 습관들,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정서적인 안 좋은 죄의 습관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 기질이고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구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어요. 구원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내 문제, 나를 고치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럼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나를 고치시면서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상황을 고치시는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상황을 고쳐주려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보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나를 바꾸시려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난 어떻게 해요? 이 금띠를 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도 난 못 바꿔라고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던가. 난 진짜 대단한 죄인이라 하나님도 난 어쩔 수 없어. 내 이 사고방식과 성향과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따위로 지워지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렇게 지나친 자책이라고 표현할까요? 혹은 날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가. 하나님 왜 자꾸 날 바꾸려고 해요? 상황을 바꾸면 되는데. 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그쪽이죠.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럼 저는요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굳이 저를 바꾸시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상황을 바꿔주시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게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 옆에서 자꾸 나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달려. 그리고 내 앞에 길을 정돈해. 내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이러면 금띠를 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예수가 나를 못 바꾼다고 생각하던가 예수 하나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가 예수가 나를 바꿔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유익한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내가 지금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내 생각과 태도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바뀌는 게 복입니다. 내가 바뀌면 거기에 더 깊은 생명의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불안정해 보인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지금 나는 저게서 좋아 보이니까 저쪽으로 안 간다고 하는 게 내 무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걸 복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세요. 그는 금띠를 띠고 있는 구원자세요. 변함없는 신분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세 번째, 빛난 주석의 발이죠. 빛난 주석의 발은 무엇입니까? 쇳덩어리를 시뻘겋게 달궈놓은 거죠. 그걸 땅에, 발이 되어서 땅에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빛난 주석의 발은 소유권으로 삼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축에게 자 인장을 찍으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빛난 주석의 발로 디디시면서 이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난 주석의 발은 뭐예요? 나를 주의 소유로 삼으심을 표현해요. 그렇죠?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절대 내가 내 멋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난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주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원래 생각하시던 온전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바꾸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소유로 삼으실 거예요. 내가 도망갈 수 없어요. 내가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근데 금세 띠를 띠고 계시고 그리고 빛난 주석의 발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죠. 성부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대속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는 뭐 세 개가 하나인데 하나가 세 개인데 그게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고 위에서 보면 셋인데 이게 사과가 씨가 있고 살이 있고 껍데기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 지금 논리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삼위는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이고 일이 왜 삼위냐라는 선문답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누구겠어요? 교회 좀 다녀봤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겠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곱 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별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곱 별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도록 운명론을 정해놓으셨다는 게 아니라 일곱 별을 갖고 계시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주의 길에 서면 나에게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주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는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번과 2번이 된 사람에게는요 3번이 열려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만 따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신비적이고 기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방향성 안에 변화한 데서 쓰면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구현되기 시작해요. 그 일곱 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없으면 문은 벽이죠. 열쇠가 없으면 문은 벽이에요.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옆에 벽을 뚫지 저 철을 뚫니? 더 힘들어요. 열쇠만 있으면 벽이 문이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넣고 돌리기만 했더니 열린단 말이에요. 인생엔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키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성에 서잖아요. 그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니까요. 내가 그 바른 방향에만 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열쇠가 되셔서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여지만 다를 사람이 있고 다르면 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방향성이 열려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요 열어놓으면 누구도 못 닫아요. 닫으면 누구도 못 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이 세상의 주관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맞다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맞긴 뭐가 맞아요? 내 생각이 맞지. 두 번째 하나님이 맞다는 걸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긴 한데 싫어요. 싫어. 하나님이 맞죠. 근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 하나님 안 믿는 세 가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맞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는데 성령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어요.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세상이 험해서. 안 되잖아요 라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되는 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홉 가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 하나님만 알잖아요. 진리 하나님만 알면 아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 근데 나도 그게 잘 안 되고 세상에도 안 되니까 죄책감과 실패감이 쌓이겠죠.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알면 그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잘도 모르는 사람의 정서적인 교제만 하고요.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내가 바뀌었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바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진리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능력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치 나 부자 만들어주고 나 성공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풍성하시면 알아야 됩니다. 그 광대하시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계시고요. 일곱 금초대를 다니고 계시고 일곱 별을 들고 계세요.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흰옷을 입고 일곱 별을 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빛나는 눈과 그런데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이에서 나는 날선 공하던 말씀과 그런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금띠와 그 빛난 주덕 같은 발과 일곱 별을 갖고 계시는 자가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열쇠를 가지기 때문에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내가 명확하게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 어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수록 그 삶의 그 풍성이 이제는 더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면 그 알미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론으로 갑시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삶에는요 실제적인 도움과 실존적인 도움이 있어요. 실적인 도움, 실존적인 도움. 말만 어렵고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실적인 도움이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인 도움.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는데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을 줬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같이 욕을 해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이 욕해 주니까 기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직장 갔는데 얘도 나랑 직급이 비슷해. 얘 나랑 직급 비슷해. 얘 상사랑 내 생각사랑 같아. 얘 전인격이 어떤지 나랑 전혀 몰라. 근데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어? 욕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실적인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돈에 인격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실적인 도움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존적인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존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죠. 애가 나한테 돈 줘요? 아니요. 얘는 내 돈을 가져가요. 얘는 내 돈을 가져가요. 근데 얘가 있어서 내가 돈을 더 잘 벌어오고 싶어져요. 대충 그만두던 사람이 대충대충 일하던 사람이 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 일을 하고 싶어져요. 얘 존재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내 상황을 도와주진 않지만 얘 존재가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집에 간다고 얘가 내 상사 욕을 같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뛰어나와줘요. 안아줘요. 아니요. 때론 쳐다도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면 얘가 있어요.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와요. 미안해요. 2부에서 이런 얘기해서 원고에 있어서 했어요. 잘못했네요.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요. 근데 저 목사가 나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보다 힘든데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겸허해지죠. 저 목사가 날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장 큰 도움을 줬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또, 나 제대로 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너랑 나랑 쟤랑 나랑 같이 설 건데 그것도 민망해서 어떻게 할걸 그래? 실전적인 도움이에요. 군대 갔어요.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엄마 생각이 나요. 그게 도움이 돼요. 물론 초기 한 두 달 정도. 그 다음부터 생각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성을 찾아 누군가 아는. 왜 거기서 생각나요? 이 사람들한테 난 사람이 아니야. 번호조차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난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렇죠?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테 뭐가 줘요? 실존적인 도움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진짜 제대로 한다면, 뭐 이건 가설이지만 정말 진짜 제대로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아껴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겠죠. 실존적인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근데요, 실제적인 도움 3이고요, 실존적인 도움이 7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 되시면요, 그가 해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선물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아까 했던 1, 2, 3번을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란 분이 보여요. 야, 하나님은 이런 사고방식이구나. 야,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성경 전체를 통달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십계명을 보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년을 보고 하나님께 꿈꾸시는 공동체를 보고 산상순을 보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보고, 야,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너무 멋있다, 이 생각.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끝없는 사랑과 시편에 나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는 것과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야,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고 이런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이, 그 존재, 그 인격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보이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게 실존적인 도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실제적인 도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왜요? 실제적인 도움은 오다가 말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야 할 때에 맞게 도우시지 항상 돕지 않으시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항상 돕는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움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게 70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계기는요, 행운으로 오지 않아요. 변화로 오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계기가 나는 그대로인데 어떤 행운이 찾아왔다고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내가 그 행운도 불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요, 내가 변하는 걸로 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걸로.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성숙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고. 그러려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있는 교제함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괜찮아요. 알아갑시다. 알아갑시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죠? 교회에서 몇 년 같이 있었지만 사실 저 사람들이 나 어떤 면만 할지 나를 정말 모른다고 생각할 때 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제 전체라는 게, 저 일부를 알고 있지. 저를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 공사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은 나중에 제가 오픈을 할게요. 그때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그쪽 말고 나머지는 서로 좋은 모습 더 많이 알아갑시다. 우린 좀 더 좋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정도 변화가 아니에요. 그 폭과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긴 알죠. 근데 얕게 알잖아요. 그걸 깊게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죠. 근데 얕게 알잖아요. 그걸 깊게 알면, 그 폭과 깊이를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연애 한번 제대로 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좋은 친구 한 명만 만나도 사람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오는데, 그렇잖아요. 인생에 멘토 한 명 있어도 방향이 잡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그 여러분, 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고백 없으세요? 그리고 호세아 2구절로 마무리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걔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한다면, 힘써 그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앞으로 나갈 계시록 설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어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일곱 교회가 환난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으세요? 우리 역사서 다시 가면 돼요. 그 얘기 했잖아요. 사사기 때 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했잖아요. 사무엘서 가면 그 얘기 다시 나와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그것도 역사서에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계시록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요? 계시록은 굉장히 멋있게 답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을 준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있지만 이게 있으면 이건 해결이 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요 계시록 설교는 기둥을 세우는 설교예요. 그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럼 그 케이스에 한결같이 해당되는 기반이 뭐냐? 그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반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럴 때 하면 저렇게 하면 좋다. 하나님 없이 그것이 있어봐요. 그거는 그냥 팁이죠. 그건 삶의 기술이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까지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 때만 그게 은혜가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기둥을 세웁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오늘 설교 이후에 계시록에서 계속 이런 주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계시록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일곱 교회의 모습은 일반적인 서신서와 비슷하죠. 이제부터는 계속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재미있고 즐거우시면 이 몇 달이 정말 은혜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싫어요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예. 어떡하지? 그럼 뭐 팟캐스트에서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병행해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 설교도 남들이 들은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다 라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 계시록으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나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아직 잘 못나 어색하여서 관찰하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라는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저희는 그 일부밖에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뛰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알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광대하십니다. 영원히 그러셔서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고백을 담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자만에서 걸어내려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밖에 알지 못함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고 말하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의 하나님을 알수록 능력의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미 나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도 저희 인생에 필요하여 우리가 자주 그것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실존의 도움을 저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의 그 생각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그 열정에 저희가 부딪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선물 되심을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부터 이 계시록 공부해 나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고자 하겠사오니 저희가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알려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